우리 삼부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말씀을 함께 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과 또 교육관에서 또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 담당 목사로 신방을 많이 합니다. 어떤 집은 정말 으리으리하게 큰 집도 가고 어떤 집은 아주 작은 집도 가며 어떤 집은 제가 여기서 걸어서도 신방을 가봤고 어떤 것은 차 타고 2시간 정도 가는 먼 거리도 신방을 가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모양과 규모는 다르지만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은 아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범하는 실수와 착오 중에 하나는 성도는 아프고 그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목회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꽤 버겁습니다. 마치 손뭉치를 어깨에 메고 사는 것처럼 어떨 때는 물같이 가벼워서 발걸음이 경쾌하지만 어떨 때는 물을 잔뜩 먹은 손뭉치처럼 쇳덩이의 무게로 나를 짓눌러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휘청휘청거릴 때 그 중에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어부들이 나름대로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힘으로 배를 컨트롤 해보려고는 했으나 풍랑이 너무 커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과 또 이성과 힘으로 주저할 수 없는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내 인생이 정말 침몰할 것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낙심 가운데 정죄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지?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그렇게 할 걸 그랬네.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는 정죄감에 빠지게 되죠. 사실 돌아보면 나를 제일 상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나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아프게 찌르죠. 제가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참 워킹 마음들이 많으신데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회사에서도 잘 일하시고 집에서도 가정일도 뒤지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데 그분들 마음은 항상 죄인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아이들 하루 종일 맡겨놓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라면서 아이들이 아프기 마련인데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자기가 이 죄진 듯한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한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과 환란이 올 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일은 누구 때문이다?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아서 그건 남편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권위자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자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불평의 끝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불평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실까? 교회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도 힘이 있으실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은 깊은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에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대충 아무런 소망과 어떤 기대감 없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마다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시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실 것입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 올 때마다 깊은 낙담에 너무나도 빨리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담은 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은 결단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그의 시험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약속을 꼭 붙잡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하여 이기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 당했을 때 기억해라 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꼭 붙잡고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는 믿음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 그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적합할 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칼이 이미 들어왔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믿는 자에게, 기다리는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을 우리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요, 젊은 힘이 있고 잔뜩 움켜져서 잡아먹을 것과 같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은 삶의 위기 아닐까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삼손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함으로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서 보니까 그 사자의 그 주검,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삼손이 이를 보고 너무나도 기이 여겼습니다. 아, 어떻게 이 사자 안에 꿀이 있는가?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세상을 향해 수수께끼를 만들어 이것을 풀어보라 라고 던져놓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련과 또 시험과 환난이 젊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우겼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단 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곳에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단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고도 남을 만한 좋은 것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그 시련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젊은 사자가 나를 움켜잡으려고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젊은 사자를 만나는 시련은 삼손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으며 오늘날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기도하셔야죠. 그때 여호와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소서, 주의 강한 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라는 것 더 이상의 뜻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감당해내는 성도,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과 조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오직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어떠한 시련과 환경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붙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시험은 너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 시험 당할 때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라는 은총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는 은총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내로 승리하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힘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다스리고 있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허용할 것, 허용하지 않을 것을 철저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당한 바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몸이 감당하지 못할 수술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은총을 시험 당할 때마다 주시게 됩니다. 당하는 시험이 무시무시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독하고 깊고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내 인생이 침몰할 것 같고 금방이라도 두려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감정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너는 버려졌다, 넘어졌다,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요동치는 감정에 따라 여러분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린 바 되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을 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제가 무서워서 탈까 말까 하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에 들어가면 막 조명도 너무 어둡고요. 음산한 소리들이 막 일어나고요. 어떤 이상한 형체들이 여기서 꽝 하면 아! 여기서 꽝 하면 와! 이게 막 두려운 마음에 겨우 어떻게 하면서 딱 나오면 빛 가운데 나오면 아우 살았다. 근데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뉴스에서 그 놀이기 귀신의 집 안에를 이렇게 조명하는 기사였는데, 그 보도하는 뉴스였는데, 기자가 들어가서 불을 활짝 켜고 음산한 소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고 주위를 다 찍어보니까 그렇게 무섭게 나를 잡아먹을 것 같다는 형상은 철조망 안에 있는 인형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칠래야 다칠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나, 실제로 어린이들이 걷는 경우는 다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나 그네의 감정은 계속적으로 내가 넘어진 바 된하고 공격당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 마귀는 완전히 결박되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여러분을 그들이 움켜삼킬 것처럼 두려움을 주고 무너뜨릴 것처럼 속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여러분이 걷는 길은 철저하게 안전하게 통제되어 있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가 상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여러분이 걷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셨죠.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나누셔서 혹 바다 근처에서 잠을 주무시다 보면 파도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 있죠. 매일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혹 내가 자는 곳까지 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보면 파도는 늘 그 오는 자리까지, 밀물과 썰매에 늘 오는 자리까지만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눠놓으셨어요. 이 시련과 환란이 우리 삶에 파도와 같이 오나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왜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이 고난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끝날 것인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고난의 끝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련의 끝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것이에요.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주님을 보실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됐다 하는 때를 명확히 알고 그 끝을 붙들고 너가 넉넉히 감당하도록 지금도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시험 중에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마음을 잠잠히 하고 여호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받아야 될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우든지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에게 동일한 요구사항을 계속 들을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몸에 힘 좀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계속적으로 운동 코치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프를 배울 때도 몸에 힘을 빼세요. 수영을 배울 때도 몸에 힘을 빼야 뜹니다. 노래를 할 때도 몸에 힘 좀 빼세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 몸에 힘을 빼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영혼을 잠잠히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로데오 황소 기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로데오 황소 기계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게 막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위에서 오래 버티는 거. 누구나 처음에 올라가면 그거를 꽉 붙들어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레벨 1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황소를 꽉 붙들으면 레벨 1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 황소는 점점 더 날쌔게 뛰기 시작하고 빙글빙글 돌면 힘을 주면 줄수록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오래 못 견뎌요. 거기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거침없이 출렁이는 그 상황 가운데 유연하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맡길 때 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험과 환란이 있으면 이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요. 멀쩡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병나러 갈 때 빨리 통제하고 싶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을 통제하고 싶고 관계가 어려울 때 관계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꽉 온몸에 힘을 줘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날뛰는 상황에 내 힘 밖에서 나는 늘 상처받고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게 빠져듭니다. 이럴 때는 온몸에 힘을 빼고 외부로부터 도움을 기다리셔야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수렁에 빠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잠잠히 합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의 강한 손으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곳에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에게 예레미야 33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폭풍 한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혹 매게 한 멍에가 있다면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신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혹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려워서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를 돌보고 오신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펴 보여주시며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보게 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십자가 사랑 외에 우리가 더 증명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더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중에 피할 길을 내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배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실제로 그 백성의 피할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 마련해 주셨죠.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앞에는 해변을 따라 놓여있는 해변길이라는 넓고 큰 대로가 있었어요. 크게 잘 닦여있는 큰 대로가 해변길로 있어서 거기를 따라 걸어가면 금방 빠르게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과 만나서 싸우게 될 때 이 싸움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감당하지 못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됐다.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고 그들의 머리를 돌려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것이 홍해의 광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길인가요? 광야는 길이 없으면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내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도 계산되지 않고 제한되지 아니하는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피할 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학창시절 내내 극심한 가난과 질병, 장애와 가계의 부채 등으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고등학교 3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체장애가 있으셨던 아버지를 돌보며 늘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해변길과 같은 곳으로 저의 학창시절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 길도 없고 막막한 광야길로 제 삶을 이끄셨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피할 길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로 저의 학창시절을 이끄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능히 블레셋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어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길은 기적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로 그들을 채우셨고 그들이 목마라여 먹을 것이 없을 때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생명수로 그들을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땅, 그 땅이 피할 길, 곧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삶이 너무 어려워서 주 앞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는데 아,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가정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한 그날에 제가 나가서 메일박스를 보니까 주변 교회에서 무슨 전도부가 있겠죠. 각 집마다 가정예배 가이드 한 달씩을 다 꽂고 간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듣고 그때는 우리 양쪽 부모님이 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제가 형과 누나를 다 불러놓고 1페이지를 열고 가정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학교에서 딱 끝나고 집에 딱 가서 전기를 딱 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료가 연체가 돼서 전기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가정예배를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다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제 삶의 전재산이었어요. 그거를 가서 슈퍼에 가서 양초를 샀습니다. 양초를 사서 양초를 키고 친구 한 명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바깥이 집안보다 더 따뜻하더라고요. 집안이 더 추워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정말 따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어떠한 것을 감히 뭐 섞을 수도 없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때보다 저는 훨씬 더 성경의 지식도 늘었고 목사가 됐으며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키는 대로 불이 퍽퍽퍽 들어오고요. 트는 대로 물이 콸콸콸 나오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제가 예배, 가정예배 드리고 있지 못해요. 그건 저의 어떠함에서 나왔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숨도 못 쉴 만큼의 어려움을 지날 때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세밀한 음성까지 주께서 가까이 들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낙담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여 이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삶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밥을 하려고 쌀을 했는데 쌀이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쌀을 해놓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딱 돌아갔는데 집 문 앞에 구역장님이, 그러니까 순장님이죠. 순장님이 교회에서 나오는 구제 그 쌀포대 하나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아니 구역장님이 우리 집 와서 쌀통 열어봤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어보셨더라고요. 떨어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때 안 겁니다. 우연의 일치지요. 하나님의 어떤 우연의 일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연의 일치들은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 우연도 함께 멈추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일까요? 저 앞으로 제 삶에 누가 뭐 저희 집 앞에 뭐 쌀 갖다 주고 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으로 사인으로 삼고 하나님 저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혹 피할 길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간증들은 이 신방 가서 성도님들께 수도 없이 제가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비해 두셨을까?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것입니다. 구하는 은혜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셔서 그 어떠한 민족이라도 블레셋이라도 능히 싸울 만큼의 성장을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지독한 시험과 환난 중에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과 신분, 사업으로 인하여 사방에 둘러싸여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혹 나를 피할 길로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 잠잠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눈물은 거꾸로 흘러 하늘에 닿을 것이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여서 여러분의 당한 시험 넉넉히 이기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함이 올라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를 맡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죠. 근데 우리가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 맡기는 걸 못해요. 그 한 글자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라. 여러분 나의 염려를 절대자에게 맡기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너희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그건 신앙이요 헌신이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계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난의 끝에서 내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시험과 환난 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의 구원만을 바라며 날마다 기적의 은총 가운데 삶의 멍에를 넉넉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출렁이는 상황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수렁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구원을 보이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적의 길, 은혜의 길을 보이시어 하나님 내게 당한 멍에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